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안일은 쌓여 있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경험이요.
아, 네, 알죠.
분명 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공간인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늘 지치고 불안할 때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만 막상 그곳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당신의 자료가 바로 이 질문과 맞다 했습니다.
네, 데이브 사우더스의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 찾기라는 글인데요. 성경의 시편 34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어요.
네, 이 글은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안전과 평안,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의지하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 휴가, 뭐 취미 같은 일시적인 안식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성경 속 인물인 다윗의 아주 극적인 경험을 통해 그 대안을 보여주고 있죠.
좋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노래한 시편의 약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지 궁금하네요. 이 글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한계를 짚는 부분이에요.
네.
대학생에겐 방학 때 돌아가는 집, 어른아이에겐 엄마 품, 또 직장인에겐 애타게 기다리는 휴가지.
아,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는 이런 장소나 관계조차 완전한 쉼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딱 지적해요.
맞아요. 핵심은 그 일시성과 불완전성이 있어요.
아, 일시성.
네. 돌아갈 집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휴가지에서조차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이 지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겠네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니까요.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쳤거든요.
와, 적국으로요?
네. 근데 거기서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해 미친쩍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적이는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져야 했던 순간이죠. 시편 34편의 배경이 바로 극한의 모든 인간적인 피난처가 사라진 순간이라는 걸 알고 보면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절박하게 다가와요.
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친구의 도움도 자기 능력도 심지어 적국으로의 망명조차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깨달은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뭘요?
진정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요. 그의 그 처절한 경험이 훗날 우리가 읽는 시편의 바탕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의 기록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보편적인 진리로 확장된 거죠.
다윗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신을 유일한 피난처로 깨달았다는데 참 인상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이 담긴 시편 34편을 보면 그 감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특히 이 글이 짚어주는 7절의 표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 진을 친다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더군요.
네,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죠. 이건 원래 군사용어거든요.
아, 군사용어요?
네, 마치 강력한 군대가 성이나 요새를 물샐 틈 없이 둘러싸서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그런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아,
이 글은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돌보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잠깐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의 요새처럼 둘러싸서 완전하게 방어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보호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강력한 경호팀이 24시간 내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오, 좋은 비유네요.
불안할 틈이 없겠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8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리를 직접 초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맞아요. 갑자기 아주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네.
맛보아라는 건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라는 초청이에요. 마치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백과사전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진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그 선하심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저는 이 맛보아 알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듯 직접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행동이 바로 그에게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면서요. 여기서 피한다는 건 내 삶의 문제와 불안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신뢰와 의존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9절과 10절에 아주 담대하게 나오죠.
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심지어 먹이사슬 최강자인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비교하면서까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파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은 매우 중요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도록요.
어떤 해석이죠?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솔직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글은 그 명백한 현실과 이 약속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약속은 우리의 피상적인 욕망, 즉 원츠가 아니라요.
네.
우리의 생존과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필요, 니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으로 봐야 해요.
아, 원스와 니즈의 차이.
네, 내가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를 모두 소유하게 된다는 물질적 번영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즉 평안, 인내, 지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 이건 뭐 현대사회의 큰 화두이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끝없이 원하는 것들을 보도록 자극받는데 정작 내면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구절이 수천 년 전에 그 핵심을 짚었다는 게 놀랍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담대하고도 넓은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당장의 결핍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은 우리가 그 참된 피난처 대신 잘못된 피난처, 즉 거짓 피난처를 찾는 경우를 지적하더군요.
네, 글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공허할 때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묻습니다. 취미나 운동처럼 비교적 건강한 활동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존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짓 피난처들도 언급하죠. 부도덕한 관계,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중독, 도박, 과도한 쇼핑 같은 것들이요.
그 거짓 피난처들이 흥미로운 건 처음에는 효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술이나 쇼핑이 잠깐은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니까요. 즉각적인 위안을 주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죠. 속임수라는 거예요. 잠깐의 위안을 믿기로 우리를 유인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해요. 이 글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에 상처와 파괴를 남긴다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아, 상처와 파괴.
네. 진짜 피난처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지만 거짓 피난처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결국 더 약하게,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시편이 약속하는 모든 좋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셈이죠.
듣고 보니 참된 피난처와 거짓 피난처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네요.
어떤 점이요?
참된 피난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채워주는 반면 거짓 피난처는 계속해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요구하면서 결국 나를 갉아먹는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어디로 피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글은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진정한 안식처는 그를 파괴로부터 건져내고 위대한 왕으로 세웠지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거짓 안식처들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문제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는 어딘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이브 사우더스의 글을 통해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다윗의 절박한 도망자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경험이 녹아든 시편 34편의 약속들, 그리고 참된 안식처와 거짓된 안식처의 차이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글의 결론은 명확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안전과 평화는 어떤 장소나 사람 혹은 활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지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시편의 보편적인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 글의 흐름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당신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 피난처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으로 정의된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의 습관적인 행동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행동의 결과가 당신을 후복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